이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메시아적 행위를 하심으로 이제 하나님 우편에 메시아 하나님 아들로 선포된 거예요. 선포된 권세를 행사하는 지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죄 용서의 권한을 대행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저기 꺾으면서 죄인들을 회복하고 병자들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통치를 예수께 대행했어요. 그런데 이제야말로 사단의 최후의 무기인 죽음까지도 극복해서 사단의 자녀 세력을 발등상 만드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권세 휘두르는 하나님 아들로 높이셨다. 그 소리야 지금 1장 3절, 아니, 로마서 1장 3절 4절에서 인용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복음 선포가. 자, 그래서 이렇게 로마서 1장 3절 4절은 예수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체험하고 그의 부활은 하나님이 그가 과연 하나님 나라 통치를 대행하는 메시아 하나님 아들이다 하는 것을 확인한 사건이고 그를 자신의 우편에 높여 만유의 주가 되게 한 사건이라고 해석하고는 그러므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유의 주로서 지금 현재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분이다고 고백한 것이다. 이것은 예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그의 죽음과 부활에 비추어 새롭게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의 하나님 나라의 통치 복음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 후 사도들에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하나님 아들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전환된 것이다. 19세기부터 이 학자들이 예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했는데 어찌하여 그의 사도들은 하나님 나라란 말은 별로 안 쓰고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다 주다 하나님 아들이다 그의 죽음 우리를 위한 속죄의 죽음이다. 예수를 선포하나? 예수가 선포자였지? 예수가 선포자. The preacher. 예수가 선포자였지. 하나님 나라 선포자. 그런데 이 사도들의 복음에는 The preached. 선포의 대상이 돼. 선포의 대상. 그것도 예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는데 하나님 나라 우리들의 Kingdom of God. 그런데 이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러면서 뭐, 이게 전혀 별개의 복음 아니냐? 특히 이 바울이 이렇게 예수의 복음을 변질시킨 거 아니냐?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고, 신학을 별로 공부하지 않은 이 대중 그 저널리스트들이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많이 제기하는데, 이건 아주 그 피상적인 천박한 생각에 지금 우리가 곧 보겠지만, 자, 그래서 지금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내가 그걸 저기 복음이란 무엇인가에도 좀 자세히 써놨고요. 어째서 이 하나님의 예수의 하나님 아들의 복음이 사도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복음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나? 그게 전환될 수밖에 없게 돼 있어. 두 개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의 복음인가? 그리고 신약성경 어떻게 읽을 것이냐 거기에도 내가 아마 자세히 써놨을 거예요. 궁금한 거 있으면 거기 한번 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것은 예수가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그 지상에서 대행하신 분이 이제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편 높임 받아 이제 온 우주적으로 대행하는 분이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 아들아 선포되게 됐다. 만유의 주로 선포되게 됐다. 그것을 지금 이 로마서 1장 3절 4절에 간략하게 요약해서 나오는 말을 풀어 그걸 풀어 쓴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서 28절까지예요. 거기에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서 28절까지 예. 거기 지금 그 로마서 1장 4절에 간략하게 표현된 말을 푼 거예요. 이 하나님 그가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서 자기 우편에 높이심은 그래야 하나님 자기의 통치권을 주권을 우주적 주권을 대행하는 하나님 아들로 선포하심은 여기서 뭐라고 풀었어요? 고린도전 15장에 하나님께서 이제 사단의 최후의 무기인 죽음을 무찔렀으니 나머지 사단의 잔여 세력을 소탕해 가라고 그의 대권을 유임하셨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적대 세력들을 지금 소탕해 가는 거예요. 소탕해. 유임받은 하나님의 대권을 가지고 어디 써진 대로 시편 110편 1절 씁니다. 너의 원수들을 팔등상등해. 팔등상등하면 완전히 항복시킨단 말이에요. 그 어좌 앞에 발 괴는 상 만든단 말이에요. 그 원수들을 완전히 굴복시킬 때까지. 그래서 지금 결정적인 승리를 얻어서 하나님 아들이 그의 부활로. 그런데 뭐가 아직도 있어요? 사단의 세력이 지금도 저항을 해. 이게 2차 대전 후 그 D-Day 승리와 Victory Day, V-Day 승리를 그림으로 많이 쓰지. 네, 1944년 5월, 6월 15일입니까? 영미 연합군이 노망디의 해변에서 독일군을 결정적으로 깼어. 그게 D-Day의 승리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전쟁이 끝났어요? 아니지. 저 거의 1년, 정확히 말하면 11개월, 1945년 5월 8일 베를린을 함락해서 히틀러의 후계자였던 뇌누츠 제독이 항복 선언할 때까지 어찌했어요? 계속 독일에 저항하는 잔여 세력들을 무찔러 가야 됐지. 그게 지금 이 신약의 이 종말론의 그림에 잘 맞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로 사단의 최후의 무기인 죽음을 극복했지만은 그것은 사단의 등뼈를 분지른 정도야. 아직도 사지에 힘이 많이 남아서 저항을 해요. 그것을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가 하나님 아들로 하나씩 하나씩 정복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 우주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저항 세력을 다 제거해서 온 우주를 평정시켜 다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하게 해서 그때 아들도 위임받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온 우주에 유일하게 군림하는 하나님이 되시고 온 우주가 원래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한다. 이게 그 본문이에요. 이게 지금 뭐예요? 여기 로마서 1장 3절 4절에 예루살렘 신앙 고백을 바울이 해설한 거예요. 해설. 푸른 거예요. 그것이 아까 이야기한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같은 사상이 나타났어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통치가 누구에 의해서 대행돼?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대행돼. 그래서 여기 이 구원을 칭의의 구원을 골로새서 1장 13, 14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단의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십니다. 그것이 사단의 나라에서의 속량함이요. 그것이 지금까지 사단의 나라에 이 순종하고 죄짓고 한 삶에 대한 용서합니다. 칭의다. 이렇게 해석하는 누가 해요? 이 하나님의 아들을 나라에 들어오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서. 자,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우리가 세 곳을 봤는데 로마서 1장 네 곳을 봤네. 대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로마서 1장 3절 4절, 그다음에 여기 고린도 전서 15장 24절 18절,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의 범주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반영하는 예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많은 그 신학자들은 이 바울이 역사적 예수를 잘 몰랐고 그의 가르침을 거의 인용을 하지 않고 무시했다고 말할 때에 꼭 두 가지를 말해요. 두세 가지를 말해요. 하나가 뭐예요? 바울이 예수님 말씀을 인용하는 게 별로 없다. 겨우 두세 것,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말씀. 저기 고린도전서 7장 10절 11절 이혼하지 말라는 말씀 하나. 9장 14절에 에이, 복음서 보자는 복음의 말미암아 생계를 얻으라는 말씀 하나. 의외로 중요하지도 않은 말씀만 겨우 인용하고 말아. 에이, 바울이 예수의 말 몰랐고 관심도 없었다. 둘째, 아 그러니까 예수의 하나님 나라, 예수의 하나님 나라 복음서 보는데 바울의 하나님 나라 말 잘 안 쓰지 않냐. 겨우 여덟 번 쓴다. 겨우 여덟 번 나온다. 바울 서신에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여덟 번 나온다. 그 말을 그렇게 꼭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 나라란 말은 유대교 문서에는 아주 드문 말이야. 그 내용, 하나님 나라란 말이 말하고자 하는 신학적 내용은 구약의 근본이지 언약신학의 표현을 하나님 왕이시고 그의 백성이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란 수건은 잘 안 나와요. 구약에도 거의 안 나오고 유대 문서에도 거의 없어. 도리에 뭐가 나와? 유대 문서는 아니고 랍비 문서는 오는 세상, 오는 세상. 이란 말이 하나님 나라의 뜻과 같은 뜻으로 나오지. 근데, 그러니까, 바울 편지에 하나님 나라란 말이 여덟 번이나 나온다는 것은 그 바울이 예수의 하나님 나라 언어를 굉장히 중시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하나님 나라 가르침을 직접 받은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 많이 안, 사도행전도 많이 안 나와. 사실은. 자, 그 여덟 번 나온 걸 내가 적어 놨으니, 거기. 그런데, 바울이 그럼 하나님 나라란 말 쓸 때 하나님 아들의 나라라는 의미로 쓰는데 여기서 그 사상적 내용을 분석하면 첫째, 묵시적 의미를 지탱해요. 예수도 이 하나님 나라를 사단의 나라에 대항하는 개념으로 쓰셨거든. 그래서 사단의 통치를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통치를 세움, 이런 것을 묵시적 언어라고 그래. 곧 이 선과 악의 우주적 선과 악의 대결을 우주적 관점에서 이 살피는 것을 묵시적 관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예수의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이 죄악과 죽음을 가져오는 이 사단의 나라를 멸망시키는 걸로 예수께서 보시기 때문에 이걸 묵시적 관점이라고 그래. 그게 가령 마가복음 3장 22절 27절, 마태복음 12장 22절 30절, 누가복음 11장 14절 23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지. 예수께서 귀신 쫓고 병자 치유한 때에 무엇을 힘을 빌려서? 하나님의 영의 힘을 빌려서. 또 저기 그 누가복음의 표현으로만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한다 이 말이야. 초월의 하나님의 임재의 힘으로. 그러니까 나의 이 병자 치유와 이 귀신 쫓고 병자 치유함에 초월의 하나님의 내재의 구원의 통치가 나타나고 있어.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들 가운데에 임했다. 어떻게? 사단이 가져오는 이 병곡, 치유, 회복. 에이,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가 여기 지금 현실화되고 있어. 나라를 통해 현실화. 하나님 나라가 미래에 오는 뿐만 아니고 지금 벌써 와서. 또 그 누가복음 10장 17절 18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서 하나님 나라 복음 선포하고 병자들 치유하러 보냈지. 그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그래요? 기뻐서 당신의 말씀에 어쨌다. 심지어 귀신들까지도 굴복했다.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고 그래요? 그렇다. 너희들이 선교할 때 하늘에서 사단이 굴러떨어진 걸 봤다. 사단의 그 패퇴. 하늘에서 굴러떨어져, 땅 위에 굴러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도 자기 하나님 나라 이 운동을 우주적 관점에서의 선과 악의 투쟁의 관점에서 봤고, 사단의 나라와의 투쟁의 관점에서 봤어요. 그걸 지금 본다와 같이 바울도 그 하나님 나라의 이 우주적 관점, 묵시적 관점, 방금 본 거예요. 15장. 고린도전 15장 24절 28절 이 사단의 잔여 세력을 굴복시켜서 온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왕권 아래 평정시켜가는 과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네? 골로새 1장 13, 14절 하나님 흑암의 권세에서 구속해낸 뭐의 관점에서 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묵시적 틀을 유지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그걸 주로 어디다가 포커스를 맞췄어? 조용서에 포커스를 맞췄어. 조용서에. 이 하나님 나라.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 선포한 의도가 뭐예요? 죄인들의 회복이야. 죄인들을 예수께서 뭐 하러 왔다고? 내가 뭐 하러 왔어요? 인자가 뭐 하러 왔어? 죄인들을 불러내러 왔어요. 사단 나라에서 불러내.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믿음으로 들어오도록. 네? 예수는 사단의 나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얻는 구속의 주된 표현을 죄용서와 죄로 말미암은 고난들로부터 해방으로 여겼어요. 거기에 포커스하세요. 그래서 주께서 가르쳐 주신 마찬가지야. 주께서 가르쳐 주시도 당신 청원 세계의 중심 청원이 뭐야? 당신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근데 당신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은 뭐냐? 죄용서.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 그리고 우리를 다시 사단의 시험에 굴러떨어지지 않게 하소서. 이 사단의 시험에 굴러떨어지지 않게 해서 이 우리 청원, 마지막 청원하고 위에 당신 나라가 임하게 해서 이게 숨이 쌍관을 이루는 거예요. 숨이 쌍관을 이루는 거예요. 당신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결핍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빠 노릇해 주심에 덕 입어 사는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는 삶을 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죄로부터 해방이 돼.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 그럼 우리도 우리에게 죄인 자를 용서해 주겠나이다. 그렇게 번역해야 된다고 내가 이 저기 그 산상순 강의에서 썼죠. 아니, 주기도문 강의. 주기도문 강의. 아까 내가 산상순 강의라고 했는데 주기도문 강의인데 주기도문 강의에서 썼지. 아,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그 묵시적 그 다이멘션도 유지하면서 이게 사단의 나라의 대결이다. 우리적 관점의 사단의 대결이다. 유지하면서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포커스는 어디다가? 죄인들의 회복에 맞춰서. 그래서 예수께서 제일 많이 한 치유가 뭐예요? 안진병 일으킨 거예요? 이 저기 문둥병자 고친 거예요? 소경 눈 뜬 거예요? 예수께서 제일 많이 한 치유? 죄인들의 회복에 죄인들의 회복. 죄인들의 회복. 그래서 예수의 별명이 뭐예요? 누가복음 7장, 마태복음 11장. 네? 술 좋아하는 자요, 탐식하는 자요, 죄인들의 친구라. 예수께서 이 하나님 나라 복음 선포에서 회개한 자들, 회개한 자들이 뭐예요? 사단 나라에 등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들, 이들을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종말의 구원에 참여할 것을, 종말의 구원을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죠? 항상 잔치. 그러므로 그것을 미리 맛보게 하기 위해서 그들과 먹고 마시는 잔치를 한 거예요. 하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 비유, 잔치의 비유로 여기 탕자의 비유 생각해서 큰 그 혼인잔치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하도 그걸 많이 해서 그 적대자들의 예수를 죄인들의 친구라, 탐식하는 자요, 술 좋아하는 자요, 죄인들의 친구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를 욕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예수가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묵시적 틀은 유지하면서도 어디다 포커스만 조용서에. 이게 뭐가 똑같아? 바울의 이 아까 골로새서 1장 13, 14절 하나님 나라의 그 사단의 나라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 나라 옮김을 강조하면서도 그것을 뭘로 해석해요? 조용서에. 조용서. 그 속량이 조용서라는 이 칭의에 이 포커스를 맞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역시 조용서. 그래서 이 골로새서, 그래서 먼저 궁극적으로 뭘 한다? 죄를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뭐냐? 죽음으로부터의 해방. 그게 이 고린도전서 15장 24, 28절 마지막 원수는 뭐라고요? 죽음이라. 죽음을 극복하는, 죄와 죽음을 극복하는 걸로 이 사단 나라에서 해방을 네, 포커스 맞췄어. 인간의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 이걸 사단 나라로부터의 해방. 우리가 관심 갖는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여기가 다 황금으로 변하고 무엇이 어쩌고 이런 게 예수는 하나도 관심 없었어. 바울도 하나도 관심 없어. 하나님 나라는 뭐? 죄인들의 회복이요. 죄로 말미암는 죽음의 극복이요. 죽음이 어떻게 뭘로 지금 증상을 나타내죠? 고난들로 증상을 나타내. 그것의 극복이요. 거기에 맞춰서 예수도 그렇고 지금 바울도 마찬가지. 바울. 무슨 뭐 여기에 무슨 에메랄드 무늬 생기고 뭐 황금 아파트가 생기고 이런 거 하나도 관심 없어요. 유대 묵시문학에 번쩍번쩍하는 그림들 하나도 예수는 쓰지 않아요. 바울도 쓰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것은 죄인들의 회복이요. 그들의 용서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회복됨이요. 결국 그들의 죄와 죽음을 극복함, 영생을 얻으며 거기에 포커스 맞췄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 아들이 우리를 사단으로부터 건져내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주로서 통치 대행하는 하나님 나라로 이전시키면 우리가 지금까지 사단과 그의 우상 대표들을 섬긴 죄를 용서하며 사시고 참된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와 올바른 관계 회복시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죽음으로 다스리는 사단의 나라의 백성, 사단의 종노릇 하지 않고 의와 생명으로 다스리시는 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그의 아들 주 예수의 종으로 살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권의 전위를 바울은 칭의라고 하는 것이다. 또 예수의 하나님 나라 선포의 중요한 엘리먼트가 뭐예요? 제자도 요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살기, 하나님의 통치를 실제로 받기, 하나님의 통치를 실제로 받기. 그게 제자도의 삶.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를 것, 즉 예수의 가르침을 지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 선한 열매를 맺을 것. 이게 예수의 하나님 나라의 선포의 중요한 엘리먼트지. 하나님의 백성을 살기, 예수의 가르침을 지키기. 예수가 두 사랑계명으로 요약한 법을,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그래서 뭐 하기? 선한 열매를 맺기.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는 거예요. 산상수훈 끝에. 뭘 해야 된다? 선한 열매를 맺기. 이 선한 열매하고 바울의 빌립보서 1장 11절에 의의 열매하고 통하는 말이지. 자, 이 예수의 이 하나님 나라 선포의 제자도의 요구와 비교할 게 뭐예요? 바울의 칭의론의 관계를 지금이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기, 순종하여 살기.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주권에 의지하고 순종하고 삶으로써, 즉 하나님의 법, 그리스도의 법을 지킴으로써,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 바울이 뭐라요? 자기는 더 이상 모세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무법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법, 곧 그리스도의 법 안에 있는 사람이다. 거기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개념, 내용적으로는 이중 사랑계명이에요. 예수께서 여기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5절까지 뭐 모든 계명을 두 개명, 하나님을 혼신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바울의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칭의 등자는, 다시 말하면 사단의 통치에서 하나님 나라로 이전된 자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누가 대행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 그러니까 사단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이전된 자는 어찌해야 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이중 사랑계명, 이중 사랑계명. 하나님을 혼신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함. 하나님 사랑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우상 숭배. 그러니까 여기 데살로니가인들이 뭐래? 우상을 버리고 사시고 참된 하나님께 돌아섰어. 근데 예수께서 가장 경계, 내가 맨날 강조하는 말, 예수께서 가장 경계한 우상숭배 형태가 뭐라고요? 만몬 우상숭배. 누구든지 만몬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만몬 우상숭배. 우리에게 절실한 거예요, 지금 그거. 우상숭배하면 맨날 무슨 불상의 절하고 무슨 죽은 조상 제사 지내는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이런 건 별로 의미 없어요. 그런 건 파괴력도 별로 없어. 모든 우상숭배는 파괴력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건저 한강가에 비는 거, 무슨 계룡산에 가서 비는 거, 이런 건 파괴력이 별로 없어요. 진짜 파괴력 있는 우상숭배입니다. 이 만몬 우상숭배죠. 저 2007년, 8년에 월스트리트의 금융가들 이 탐욕, 만몬 우상숭배가 전 세계 70억을 이 경제 공황 속으로 몰아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 실업하고 패가망신하고 자살하고. 이놈의 경제전쟁으로 지금 온갖 사람 다 죽잖아요. 만몬 우상숭배, 인간성을 황폐화하잖아요.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잖아요. 그보다 더큰 파괴력까지 우상숭배가 어디가 있어요? 이 한국 목사들은 열심히 만문복음,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는 만문복음 선포하면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제사 지내지 말라고 맨날 그 소리를 이런 바보 멍청울 같은 신학 하니까 이 저기 한국 교회가 이렇게 무력하고 도리어 더 만몬 우상 숭배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래서 개독교 소리를 듣는 거죠. 이 세상에서. 그래서 기독교가 과격히 지금 급속도로 지금 쇠락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 잘못돼가지고 신의론도 잘못되고 하나님 나라 복음도 잘못되고 모든 게 거꾸로 돼가지고 지금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의의 열매를 하나님 나라의 주 예수 그리스도 통치를 받음으로 의의 열매를 맺음이 아까 저기 예수의 하나님 나라 복음 선포해서 제자도의 삶을 해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지켜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요약하면 이중 사랑 계명을 지켜서 어찌라 선한 열매를 맺으라. 왜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이와 같이 바울의 칭의로는 예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구원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지금 내가 뭘 보여줬어요? 예수의 하나님 나라 복음과 바울의 칭의론의 복음의 상응 계속 보여줬어. 바울의 칭의론을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의 전의로 해석하는 것과 그 칭의론 내용이 이 묵시적 악과 선의 싸움이라는 큰 우주적 틀도 가지고 있지만 인간의 죄와 고난과 죽음의 문제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 회복이 되어 회복됨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실제로 지금 받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예수의 하나님 나라 복음과 똑같다. 자, 예루살렘 교회의 복음과 보냄의 형식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예루살렘 교회의 복음 아까 로마서 1장 3절 4절은 그 자체로서는 하나님 아들의 선제사상을 담고 있죠. 선제사상, 그러니까 이 성육신 전부터 존재하심 사상은 담고 있지 않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을 인용하기 위해서 덧붙이는 서언으로, 거기 바울은 또 나왔네요. 두 번째 나온 바울은 지워버리시고, 서언으로 그 복음이 선제사상을 담도록 만든다. 이것은 본문을 보냄의 형식, the sending formula를 나타내는 갈라디아 4장 4절과 5절과 비교하면 잘 드러난다. 이것도 구문이 헬라어 구문이 영어와 거꾸로 말합시다. 영어 구문이 헬라어 구문과 같으니까 이 영어로 비교하면 잘 나타나요. 우리말은 구문이 완전히 달라가지고 비교하기가 조금 용이하지 않아요. 그래서 미안합니다. 영어를 써서 근데 저기 그 복음은 로마서 1장 3절 하나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인데 그의 아들은 육신적으로는 다윗씨로 낳다 이 말과 갈라디아 4장 4절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냈다 보내서 어떻게 여자의 몸에서 낳다 인간이 되겠다는 말에 율법 아래 낳다 유대인으로 낳게 됐다 이 말에 율법의 멍에를 쓴 유대인으로 낳게 됐다 그 말에 갈라디아 4장 4절 여기 지금 이 지금 로마서 1장 3절 2절 끝에 내가 괄호로 넣은 말, 그게 바울의 서언이거든. 그 말을 재넣고 보면은 그리스도가 다윗으로 났다 할 때는 그리스도의 선제사상이 안 나타나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로서 그 하나님 아들이 다윗으로 났다 할 때는 그렇게부터 읽으면은 뭐가 똑같아? 하나님 그의 아들을 보내서 여자의 몸에서 낳게 했다는 말과 구조가 같지? 그래서 이 선제사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 바울이 로마서 서두에서 예루살렘 복음을 인용할 때 보냄의 형식이 담고 있는 선제한 하나님 아들의 성육신과 그의 속죄 제사로서의 죽음을 통한 구속의 사상을 함축하여 이해하면서 그렇게 한 것임을 짐작하게 한다. 이 보냄의 형식과 내어춤의 형식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말과 쓰는 두 문장 형식이 하나는 보냄의 형식, 하나는 내어춤의 형식인데 두 개가 말하는 게 하나는 선제하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그의 대행자로 그의 구원의 에이전트로 세상에 보내심 그래서 구원을 이루심 그게 보냄의 형식이 말하고자 하는 바이고 내어줌의 형식은 그를 이 속죄 제사로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속하게 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의 사랑을 보이셨다 하는 것이 보냄 형식의 그 내용이에요. 거기 보십시다. 내가 좀 부연했는데 보냄 형식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 그리고 목적, 뭐뭐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속량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4장 5절. 거기 이중 목적. 또 하나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는 부정적으로 율법을 속량하기 위해서. 하나는 긍정적으로 우리를 그의 자녀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목적. 목적은 항상 우리 구원이에요. 똑같은 문장의 시기 로마서 8장 3절 4절. 요한복음 3장 17절. 16장 17절. 하나님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 목적. 세상을 정죄하려가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시려. 로마 3장 17절. 요한 1서 4장 9절 10절 등등.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전권 대사로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실행하신 분이다. 그 말에 내 주의 형식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내주셨다. 목적. 항상 우리의 구원. 로마서 8장 32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일 잘 알리는 로마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그의 아들을 주셨다. 목적.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목적. 네. 이게 이런 걸 내 주명식이라고 그래. The giving of formula.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주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체현으로서. 이 내 주명식이 나올 때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강조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그의 아들을 주셨다. 목적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랑의 체현으로서 그의 대속의 제사로서 죽음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실행하신 분이면, 그러니까 로마서 1장 2절에 4절까지의 복음을, 그걸 바울의 복음이라고 그래. 복음은 뭐라? 하나님 아들에 관한 것인데, 하나님 아들은 다윗으로는, 육신적으로는 다윗으로 낳고 성결의 영으로 부활한, 일으켜져 죽은 자 가운데 일으켜져서 하나님 우편에 높임 받아 하나님의 권세를 대행한 하나님 아들이었다. 이렇게 간단한 두 문장인데, 바울은 로마서, 같은 로마서에 지금 1장 3절 4절에서 그렇게 쓰고는 5장에 가서 뭘 쓸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아들이 뭐 한다?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사로 자기를 내주셨다. 그리고 최후 심판 때 부활하신 이로 우리를 중보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하실 분이다. 로마서 5장 8절 10절까지 쓸 거예요. 또 8장 3절 4절에 가면 또 뭘 쓸 거예요? 거기 보냄의 형식. 아, 그 하나님 아들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부터 보냄받아서 그 육신에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몰아가지고 정죄받아서 우리로 하여금 이 죄값을 치러버리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의 정당한 요구를 이 실현하는 의인들로 살게 했다. 로마서 8장 3절 4절 보냄의 형식. 또 저기 8장 32절 34절에 갔으면 또 무슨 소리 할까요? 하나님의 아들은 최후 심판 때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실 뿐이다. 이게 지금 바울이 쓸 거예요. 하나님 아들에 대해서. 내가 지금 여기 본문에서 쓴 것은 뭐라 하냐면, 로마서 8장 1장 3절 4절에서 복음은 하나님 아들에 관한 것이다 할 때에 바울은 이미 그 뒤에 이제 5장 8장 초기 그다음 끝에 쓸 하나님 아들에 관한 걸 다 내포하고 썼다. 그 말이에요. 좀 쉽게 이야기하면, 여기 본문을 쉽게 이야기하면 그게 다 어디에 또 나타났다? 아주 요약해서 우리가 처음 본 문장 데살로니전서 1장 10절에 다 거기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복음을 로마서 8장 3, 4절과 로마서 8장 32절을 함축한 것으로 간주하고 보면, 복음은 하나님 아들에 관한 것인데 그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로마서 8장 3절, 육신적으로 다윗으로 탄생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속량하여 의인되게 하기 위해 대사고 제사를 내주셨고, 8장 3절, 성결의 영을 죽은 자들 가운데 일으켜져 권세를 행사하는, 즉 사단의 세력을 소탕하고 최후 심판도 우리를 위해 중보할, 어디? 로마서 8장 32절,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된 분이시다.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는 바울이 로마서 서두에 예루살렘 교회의 하나님 아들에 관한 신앙 고백을 복음으로 인용하면서 그가 곧 뒤이어 쓸 로마서 5장 8절 10절 8장 3절 4절 32절 34절 등에 쓸 하나님 아들의 구원사역에 관한 내용들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그렇게 했다고 믿을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로마서 1장 4절이 로마서 8장 32절 34절과 내용적으로 비슷함을 살펴봤다. 그러므로 바울 1장 4절에는 로마서 8장 34절과 같은 내용이 로마서 5장 9절 하반, 10절 하반에 담고 있는 사상, 즉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최후 심판 때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 변호하시라는 사상이 함축되었다고 보았다고 짐작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로마서 1장 3절과 4절 사이에 로마서 5장 8절에서 9절 전반부, 그리고 10절 전반부, 8장 3절 4절, 12장 32절 전반부, 그리고 34절 후반부가 담고 있는 사상, 즉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제사 사상이 함축되었다고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바울은 로마서 1장 3절 4절의 복음을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의 복음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대속의 죽음과, 첫째 대속의 죽음과, 둘째 최후 심판에서 중보하심으로 우리의 의인됨을 확증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져내시리라는 선포로 이해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로마서 1장 3절 4절에 기독론적으로 표현된 복음과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구원론적으로 표현된 복음의 일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누구나 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복음이 정의된 건 누구나 다 알아요. 복음은 뭐라고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힘이라. 왜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기 때문에. 이게 다 우리 암송하는 것이죠. 그 복음의 정의. 그것이 로마서의 논지라. 로마 전체는 그 논지를 푸는 것에 해당한다. 뭐 이런 말 여러분들 익숙히 들으셨지? 근데 로마서 1장에 그 전에 복음에 대한 또 하나의 정의가 있는지는 잘 몰라. 어디에 있어? 아, 여기 지금 3절, 4절.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인데 어쩐다고요? 육신적으로는 다윗을 새로 낳고 성결형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일으켜져서 대권을 행사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된 분이다. 여기 복음 기독론적으로 정의됐어. 많은 사람들이 몰라. 그렇게든지 성경 맨 큐티만 하니까 몰라요. 비몽사몽간에 복준단 말 없나만 살피니까 잘 몰라. 여러분들 공부하러 온 분들은 그렇지 않지. 이렇게 공부하러 온 분들은 복음을 좀 깊이 하려고 여기 오신 분들은 그렇지 않은데, 대부분 사람들, 신학자들도 주석가들도 이 두 로마서 1장이 로마서 서문이지 지금. 1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여기 복음이 정의가 두 개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연결된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은 바울이 로마서를 쓴 목적들 중에 하나가 로마 교회를 거쳐서 스페인으로 선교 가는데 로마 교회를 자기의 이제 지원교회로 얻고자 하는 의도. 그래서 그들에게 자기가 선포하는 복음을 잘 설명을 해서 그들의 그 호의를 얻으려고 한다. 그게 로마서를 쓴 목적 중에 하나다. 근데 바울이 로마 제국의 동반부에 선교하는 동안에 이 유대주의자들과의 굉장히 거친 논쟁을 통해서 바울의 명성이 아주 나쁘게 났어요. 뭐라고? 예루살렘 사도들의 올바른 복음을 저버리고 율법 없는 은혜로만의 복음 선포하는, 요새 말로 나는 바울이 이른바 자유주의자다, 신신학이다, 뭐 이런 거 하는 자로 이단이다, 이렇게 그런 걸 염두에 두고 바울이 좀 길게 생각하면 더 재미있는데 그건 시간이 없으니까 아주 결론만 말하면 로마 교회에 자기의 복음, 자기가 율법 행위 없이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의인됨의 복음이 왜 올바른 복음인가. 그래서 로마서의 자기 복음을 주로 칭의론적, 구원론적으로 전개를 해. 그렇게 설명을 함으로써 로마 자기가 세운 교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동방 선교에서 나쁜 소문 많이 듣고 있는 이 수도의 사람들에게 그런 선입관 없애고 자기 복음이 올바른 복음인 걸 알고 자기를 서포트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썼는데, 로마서 쓴 목적들이 그 딱 하나는 아니고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직접적 목적이 그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아주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는 자기도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을 아예 그냥 서두에 밝히는 게 중요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복음을 3절, 4절에 써놓은 거다. 그러나 그건 별로, 남은 그 뒤는 별로 그건 중요하지 않고, 1장 16절, 17절만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많이 주석가들을 생각했어요. 순전히 바울이 전략적으로 예루살렘 복음을 인용한 것에 불과하다. 아주 비상적인 관찰이에요, 사실은. 두 개의 복음이 하나의 복음 말이에요. 하나는 기독론적으로 표현되어 있고, 하나는 구원론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게 하나의 복음.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상당히 여러분들, 특히 신학을 안 하신 분들은 어렵게 느껴졌을 텐데, 강의를 좀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하면 좀 이해가 되겠지만, 좀 어렵게 느껴졌을 텐데, 시간도 없고 그래서 내가 굉장히 부연 설명을 못 했는데, 그런 건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다 잊어버려도 돼. 다음만 알면 돼, 다음만. 왜 이게 하나의 복음입니까? 그것만 하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더 깊이 있는 말씀 강해를 찾기 위해 크기로만 교회를 선정하지 않습니다. 보다 좋은 영적 콘텐츠를 더 많이 나누기 위해 방송비를 받지 않습니다. 1년 365일 복음만 전하고 싶어서 우리는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온누리의 복음을 땅끝까지 CGN TV와 함께 땅끝 선교사가 되어주세요.